15절 중반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은 주권자 하나님이란 제목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15절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그 부분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신 주권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동일한 본문을 강론하면서 잠언 21장 1절을 소개했더랬습니다. 잠언 21장 1절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고대의 왕은 입법, 행정, 사법 3권을 다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자인데 그가 어디로 마음이 향하는가? 그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마치 논물을 가두어 두고 논물의 방향을 농부의 마음에 의해서 결정하듯이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다시 말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과 기록은 주님께서 섭리적으로 우리 지금 신약시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표현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서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전에 기록된 세 가지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다른 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은 성경적인 진리이고 왕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면 질병과 관련된 어떠한 양상도 완고한 마음을 가진 저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라고 자포자기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사람의 마음도 동일하게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쉽지 않은 대상들, 저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까? 잠언 21장 1절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소개할 텐데 하나는 바사왕 고레스와 유대인들 그 이야기고 두 번째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그리고 마지막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이야기는 설교 한 편씩을 만들 수 있는 큰 덩어리인데 오늘 할애하고자 하는 것은 한 스토리당 7분을 할애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지만 시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배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앞뒤 자르고 몸통 부분만 드리려고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와 유대인 관련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370년간 서 있었습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그리고 586년에 그것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서 지금 본문의 명령을 주실 때에는 약 한 47년간 황폐한 상태로 지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도록 아주 완전히 파괴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47년이 지납니다. 그것을 파괴했던 제국은 바벨론 제국인데 그 제국이 멸망하고 신흥 제국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 초대 왕이 고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 고관들,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집행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을 섭리하셨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시 그 고토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폐허예요. 완전히 완파된 상태 가운데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잡혀와서 1500km 정도 떨어진 4개월 정도 걸리는 여정, 먼 곳에 어느가 다른 나라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 5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두 세대,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와서 50년이 지났을 때 우리 아이들이 한 30세 정도가 되었을 때 한국을 보는 생각, 자 우리 저기 이주해서 한국에서 정착하면 시도해 볼까 했을 때 우리 2세, 3세가 느끼는 그 저항,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근데 그것보다도 더 힘든 게 뭐냐 하면은 이 왕이 포로 상태에 있는 이 작은 민족의 소원을 들어서 너희들 이제 가도 된다라고 하는 허락을 내릴 것인가? 이것이 배경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요 두 가지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방 왕의 마음을 주장하여서 왕이 통치 의지가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유다라는 나라는 바사왕이 다스리는 수많은 나라 가운데 작은 단위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소원하는 것, 염원하는 것을 있는 힘을 다해서 챙겨준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해요. 에스라서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그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국에서 재목과 물품을 공급하고 군사를 보내서 보호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도록 지원합니다. 어떻게 하였어요?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자, 그런데 문제는, 어찌 보면 더 큰 문제는 이방 나라에서 정착한 이 민족이 안전하고 또 자리를 잡은 이 생활을 터전을 떠나서 4개월간의 여정을, 험한 여정을 통해서 그곳에 어떻게 살지도 모르는 그곳을 과연 가려고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에스라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기 제가 방금 불러드린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들은요 바벨론에 와 있어요. 이 중에는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안락한 환경을 버리고 거기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안전하지가 않아요. 이제는 페르시아 왕국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곳에 가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많아요. 그곳으로 가서 장사하고 집을 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역에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야 되고 성전을 지어야 되고 노역에 투입되는 거예요. 지금 안정적인 자리 잡은 이 생활 터전을 버리고 4개월 동안 바벨론에서 유다 땅까지 그 4개월 여정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조서와 칙령을 내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까지 움직이셔서 그것을 자원하게 합니다. 왕의 마음이 사람과 환경의 변화가 우리가 주님의 호의를 입었을 때 하나님의 손의 개입으로 움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죄를 선택하는 대신, 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행하는 대신 주님의 뜻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죄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가 하면, 어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호의를 입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이 긍정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도록 죄를 선택하게 하고 좋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추구하는 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왜? 내 힘으로 살아가도록,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왕의 마음이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소원과 같은 방향으로 얼라인한단 말이에요. 마치 휠이 얼라인먼트 되어지듯이. 두 번째 예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 80세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산은 호렙산입니다. 이제 80세 된 모세가 주님을 산 정상에서 직면합니다. 그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는 그 지도자가 되라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요, 노예로서 벽돌도 굽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없어서는 안 될 자산이에요. 지금부터 170년 전에 미국으로 가보세요. 미국 남부 지역은 면화 농장이, 크던 면화 농장들이 있어요. 그게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흑인들이 면화를 따고 농장 주인의 부를 만드는 없어서는 안 될 노동력이에요.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으니 나라가 쪼개지는 남북전쟁을 치르면서도 이 노예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해요. 그것이 지금 3500년 전에 있었던 애굽의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어서 놓치고 싶지 않은 아주 큰 노동력이에요. 결코 자연적으로 놓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그들을 움직여서 이렇게 나가게 하겠다. 출애굽기 3장 21절. 출애굽기 3장 21절 이 사건은요, 떨기 불꽃 가운데서 만났을 때 이 모세를 설득하는 하나님께서 최초로 약속을 주시는 그 장면이에요. 12장에는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이고요. 최초의 만남이 있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이 백성은 누굽니까? 노예 상태의 이스라엘 사람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결코 놓아주려고 하지 않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보면서 은혜의 눈으로 보게 하는 역사를, 그 마음의 움직임을 내가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온 폐물과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여러분의 취하리라 이 부분에 각주가 있는 성경을 보세요. 약탈 그렇게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밑에 작은 글씨로 히브리 원어가 지금 너희들이 나갈 때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약탈하는 차원처럼 그러한 은혜를 입고 내가 역사하여서 그렇게 은금폐물로 지장한 가운데 나가게 될 거야. 이것은 모세가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이시 퍼블리케이션 소사이티 크기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내가 애굽 사람이 이 백성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처리해 놓겠다. 그리하여 애굽 사람들을 약탈했다고 할 정도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절대 놓지 않을 애굽 사람들 보기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스라엘 이민족.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셔서 놓겠다는 거지? 몇 년이 지났을 때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이제 그 역사적인 현장에 당도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무언가를 해놓았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에게 금을 좀 달라고, 의복을 달라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귀중품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노예가. 그랬더니 비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동일하게 히브리어가 원문상으로 이렇게 하여 그들은 애굽 사람들을 약탈했다. 그렇게 번역이 돼요. 무슨 뜻인가? 약탈당할 정도로 여전히 애굽 사람들은 이 폐물, 귀중품, 금은 이것이 소중해요. 그 순간 이것이 귀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어떤 초자연적인 무언가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어서 빨리 내보냈으면 좋겠다. 안 봤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만큼 한 움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보석 주시오 이렇게 안에 있는 거 막 한시라도 안 봤으면 좋겠으니까 이 일을 이러한 상황을 누가 창조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우리는 아까 제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 어떤 교훈? 애굽 사람처럼 이렇게 완악한 찔러도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의 사람 사실 애굽 사람이 그랬거든요. 바로 왕이 그랬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이 움직이면은 사람을 지으신 내면이 사람의 내면이 변화될 수가 있겠구나. 그것을 우리는 옛 기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춰가면서 묵상할 때 이것을 지금 내 삶 가운데 있는 환경 가운데 그것이 자식이든지 부모이든지 아니면은 직장 환경 가운데 정말 거대한 바위처럼 여겨지는 그런 인격이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장 2, 3, 4, 5절에 있는 환관장 아스푸나스와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소개하기 전에 이 다니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덧붙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어서 이제 포로 잡혀왔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런데 다니엘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2절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과 및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래놓고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소년들은 어떤 집안 출신인가 하면은 왕족과 귀족 자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똑똑하고 제대로 교육을 받은 혈통의 청소년들 가운데 그러니까 얘들은 바벨론에서 왕 앞에 내시로 서게 될 텐데 괜찮은 학습 능력이 있는 애들을 뽑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유대적인 사고, 유대인이 섬기던 신적 의식을 그들의 생각 가운데 지워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름을 바꿉니다. 여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들은 다니엘,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나님 또는 여호와 이름이 다 들어가요. 세 명에게. 하나냐, 전능자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 같으신가? 이 아이들 이름이 다 이래요. 네 번째, 아사랴, 전능자께서 도우신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아마도 15살, 많아야 17살이에요, 얘들이. 그리고 4시가 됩니다. 왕 앞에 서기 위해서. 그래서 황관장 밑에 관리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바꿉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벨은 바벨론의 신 이름이거든요.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신다. 그렇게 바꿔요.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바꾸는데 달의 신이 아쿠거든요. 아쿠의 명령, 그렇게 바꿔요. 하나님을 지우는 거예요. 세 번째, 미사엘은 메삭으로 바뀌는데 누가 아쿠신가 같은가? 미사엘은 뜻이 뭐라고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신가? 그걸 바꿔가지고 누가 아쿠신가 같으신가? 아사랴, 전능자께서 도우심을 느보라는 신이 있어요. 느보 신의 종, 아벤느고. 근데 8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잃었을 테고 나라 잃었을 테고 여기 와서 몹쓸 짓을 당하면서 이름까지 개명한 상태에서 이 청소년들이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는 결과 우리 민족이 이러한 수치를 당한다라고 생각하고 거룩한 결심을 합니다. 이 청소년 4명이요. 그리고 무엇을 구하는가 하면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자, 포로 잡혀와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황관장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미움을 받을 요구를 해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호의가 누구를 향하느냐 말이에요. 그분을 경외하는 자. 지금 이 새 청소년은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황관장도 아니고 바벨론 왕도 아니고. 바벨론 신 앞에 보통 드려진 제물들이 궁중 음식 다 나오거든요. 진수성찬이죠. 술과 고기와. 근데 그 전에 바벨론 최고신 앞에 그것이 데디케이트 되고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분배가 된단 말이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이 거룩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취지를, 그 마음을 황관장에게 설명한 뒤 호의를 구합니다. 9절, 하나님께서 이들의 거룩한 결심에 환경을 통해서 호의를 베푸시기로 하십니다.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보세요.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우리는 이게 아, 이 황관장이 잘 보았겠구나라고 쉽게 생각해요. 근데 10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호의와 긍휼을 베풀면서 어떠한 위험을 감수하는지 짧게 나옵니다. 10절 보십시오.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생사 여탈권을 가졌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보다 바벨론 제국의 왕이 훨씬 한 사람에게 권력이 모아진 상태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황관장이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과 못한 것을 그가 보게 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이 분명히 알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런데 이 황관장은 호의와 긍휼 베푸는 것을 지속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이 다니엘과 그들 소년들을, 황관장이라는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움직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과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지금 목전에 있는 무언가가 빨리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 상황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주님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결단들.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왕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거대한 제국의 방향도 그분의 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고 깊이 연구할 때 제가 가끔 강조하는 것처럼 그분의 속성과 역사심에 대해서 왜 정통해야 되는가 하면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의 손을 움직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께서 적대하면은요, 이 세상에는 어떤 제국도 그의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떠한 문제도 그분이 변모시킬 수 없는 난제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추구하는 이들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좀 더 환경적인 그러한 보이는 가시적인 잡히는 그런 것이 없더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 안에 있도록 여러분을 발을 모으시고 죄를 선택하도록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나를 취약하게 만드는 정말 순간적인 그런 쾌락 때문에 나를 파괴적인 입장에 놓는다라는 것을 이것은 결코 맞바꿔서는 안 되는 거래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나의 완성이며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많이 누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깊이 알아가시고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능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호의를 입는 그것을 선택합니다. 내가 내 생애 가운데 한 순간도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걷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